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를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 거기서 궁금하시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요 얘기까지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대요. 아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놓고 왜 성읍을 멸망시키느냐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던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는가? 뗄감밖에 없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좀 아파서 병원을 좀 자주 다녔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진료실까지 들어갔는데 의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그러면 요새는 그 병원마다 벽면에 TV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지루하지 말라고. 세상에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 그렇게 했겠어요. 또 그렇게 뭐 나와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자기 병원 소개하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빼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아니 제가 제일 많이 본 그 TV의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HGTV Home Makeover. 뭔지 아세요? 집 때려부시고 새로 만들어주는 거. 집 때려부시고 새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이제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거기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가 바닷가에 있는 집이든 산에 있는 집이든 도시에 있는 집이든 시골집이든 다 아무 상관없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계약을 다 마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할 때 되면 반드시 예외 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거기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건물에 아주 중심되는 기둥,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리빙룸과 다이닝룸 그 사이사이에 아니면 조그만한 방 하나 있고 그리고 큰 방 있는데 넓게 하고 싶으면 벽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 벽을 허물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유 허무는데 마음이 아파서 내가 감히 못 허물겠네 그러면서 그 벽을 뜯을 때도 그냥 스크루 드라이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해머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들이부셔요. 들이펑 하고 부시면서 아이고 마음 아파라 그런 거 봤나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싸 그러면서 때려부셔요. 왜 때려부시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기는 하셨지만 그 경고가 통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수단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딴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딴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멸망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잡혀갔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 전에 중간중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해요. 그래서 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황무하게 되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아수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으시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왜 모으실까? 그 모으시는 목적까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맨 마지막 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목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끝에 부분이에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이 모습에서 12절과 13절에서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나무의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 12절에 나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이 한 단어 때문에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떤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과실을 떠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과실을 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과일 나무가 있는데요. 그 과일을 따기 위해서 흔들어야 되는 나무가 있어요. 흔들어야 되는 나무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라고 수학여행 외에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딱 하나 아는 게 있는데요. 저희 이모가 살던 집이 벽제입니다. 벽제 화장터에서 마지막 종점이거든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군부대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 그 군부대 밖에 저희 이모네 집이 있었는데 땅이 좀 제법 있으셨어요. 집은 조그만데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안에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따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갔는데 밤을 따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제가 밤 따러 간 게 아니고 한번 놀러 갔더니 밤 따는 때예요. 근데 이모부가 야 공표라 너 나와 밤 따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긴 장대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가시죠? 뭐를 쳐요? 제 볼기를 치는 게 아니라 밤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치는데 아유 얘네가 아프면 어떡해 그러고 살살 쳐요? 아니면 냅다 후려쳐요? 냅다 후려치는 겁니다. 밤나무 중에 조금 굵기가 얇은 것이 좀 있었어요. 궁피라 잡어. 그래서 저희 형하고 같이 성호 형인데 성호 형하고 저하고 그 나무를 붙잡습니다. 이모부가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냅다 흔들어대는 거예요. 냅다 흔들어대는 거예요. 가지를 치고 나무를 흔드니까 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떠는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beaten off.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beaten off이야. 때리는 거예요. 때려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무를 쳐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흐트러 놓으시고 그리고 흐트러 놓음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죄의 근원인 우상들을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설교하는데 단어가 많이 거칠죠? 막 때려 부시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사전에 있는 단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다 흐트러 놓고 난 다음에 태양상과 아사레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고요. 그들의 돌을 즉 제단이에요. 돌제단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흐트러 놓고 난 다음에 몇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는 방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유다를 향한 징벌이에요. 유다를 향한 심판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공격할 때에 정말 무자비하게 유다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남은 것 없이 흩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유다를 위해서는 축복의 전조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심판은 축복의 전조일 뿐이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겪는 일이라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메이크오버, 집을 다시 다 때려부시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려부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회초리를 치실 때에 무자비하게 회초리를 치십니다. 왜요? 깨닫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흔들어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시는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하면 아수르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수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하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애굽 시내라고 하는 것은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선으로 우리가 대각선으로 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북동쪽에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그리고 남서쪽에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일강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방팔방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모으는 그 백성을 애굽 땅에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12절의 맨 끝에 부분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했죠. 이 말이 저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때 하나하나 데리고 가면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 귀찮으니까 그냥 홈디프에서 팔고 있는 5갤런짜리 버켓에다가 우리 유식한 영어로는 바켓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다가 그냥 확 담아가지고 옮겨서 확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내는 겁니다. 저는 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두부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 채널에서요, 순두부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침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순두부가요, 좋고 유명한 곳의 순두부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먼저 좋은 콩을 골라와요. 좋은 콩을 가지고 와서 그 콩을 한 자루를 갖고 오면 한 자루를 다 가마솥에 놓고 끓이는 게 아닙니다. 펼쳐놓고, 거기에서 나쁜 콩 골라내죠. 힘들어도 나쁜 콩을 다 골라내서 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어르신들만이라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어요. 다 음식하시잖아요. 나쁜 콩을 골라버리듯이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고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쁜 콩을 집어서 버리듯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아주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돈도 없고요. 공부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강의서는 웬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웬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다 세심하게 정확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모아주셨는데 사방팔방에서 저쪽의 하수에서부터 즉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리고 저쪽 애굽의 강까지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부 색깔 인종 할 것 없이 그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러 모아주셨다고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미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그 시작점, 새로운 시작이 어느 땐가 하면 나팔 소리가 날 때예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라고 했어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실제로 귀에 들리는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아니 그냥 첼로 소리가 날 때 그래도 되는데. 그렇죠? 오보의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되는데 나팔 소리.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날 때 저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은 자들이 떠나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 나팔을 불 때에 저 밑에 있는 애굽에 있는 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을 가르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년왕국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로운 에덴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년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 그 아수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표현하는 모습이 단어가 멸망하는 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아수르가 공격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아수르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밖에는 없어요. 절망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수도 없고 천국을 꿈꿀 수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쫓겨난 자들이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쫓겨난 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유다 땅에서 쫓겨났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지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멋있게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많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단 하나만 빼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만 빼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받은 벌칙 가운데 하나가 뭐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쫓겨난 모습이에요. 그 애굽으로 쫓겨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온 장소가 어디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어디로 왔어요? 성산으로 왔어요. 거룩한 산으로 왔어요. The Holy City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산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을 성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성산은 어디입니까? 교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것을 역대기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불평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저의 대답은 예와 아니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만났다면 한두 잔의 와인은 어떤지 몰라도 고주망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들에게 야단은 칠 수 있지만 내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생활의 예배가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특별히 오전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공예배, The Public Worship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으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가 공예배 가운데 있기에 이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 예배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배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